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비정부기구, NGO들을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한 중국 정부의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28일 성명을 통해 시민사회의 영역을 더 축소시키고 미국과 중국 내 개인과 단체의 연락을 제한하게 되는 중국의 새 NGO 규제 법안에 대해 심히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활기찬 시민사회가 안정화와 번영이 초석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는 백악관은 중국 내 다양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지지해왔다면서 중국 정부가 인권운동가와 언론인, 사업체, 전문가를 비롯한 시민사회를 만들어가는 조직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28일 해외 자선단체와 사업체, 학술기구 등을 통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해외 시민단체가 그들이 활동을 감시하는 중국 정부 기관들에 협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공안당국은 중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어떠한 활동도 취소하고 해외 단체 대표들을 소환하거나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이라크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27일 미국을 출발해 28일 이라크에 도착한 바이든 부통령은 바그다드에서 하이데르 알 아바디 총리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실은 이번 방문에 대해 이라크의 단합과 수니파 이슬람 무장 세력 ISIL 격퇴 노력을 격려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라크의 경제 안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이라크에는 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등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알 아바디 총리는 ISIL과 싸우는 이라크 병력을 바그다드로 이동시키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의 이라크 방문은 2011년 만에 처음으로 부통령실은 보안을 이유로 사전에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을 조속히 발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27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유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 토론회에 참석한 반 총장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을 비준하지 않은 8개 국가들이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은 핵실험 금지를 위해 20년 전에 결의한 것으로 현재까지 183개국 중 164개국이 비준을 마쳤지만 미국과 중국, 북한 등은 아직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반 총장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반 총장은 북한이 핵실험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고립됐고 이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과의 대화 노력은 필수적이고 효과적이라면서 지난해 핵 합의를 이룬 이란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리비아에서 원유를 불법 반출한 인도 화물선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리비아에 대한 제재를 감시하는 안보리 위원회는 27일 인도선적 디스티아 아메야호가 리비아 반군 장악 지역에서 원유 반출을 금지하도록 규정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함에 따라 이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선박은 전날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리비아 북부 알바이다 항에서 원유를 싣고 말타로 향하는 길에 리비아 정부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보리위원회는 이 선박이 최근 불특정 대상에게 원유를 판매한 것으로 추정되며 선박의 이름을 카소스로 바꾼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 인도 선박은 오는 7월 26일까지 자산이 동결되고 금융거래가 중단됩니다. 미 공군의 A-10 공격기들이 최근 남중국해 상공을 순찰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상황이 한층 더 복잡해졌다고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A-10 공격기들이 지난주 투입된 곳은 필리핀에서 서쪽으로 200km가량 떨어진 곳으로 중국이 올해 인공섬을 건설하고 그곳의 군사력을 계속 확장하는 곳으로 의심되는 지역입니다. 쌍발 엔진을 갖추고 워트호그로 불리는 A-10 공격기는 1970년대에 처음 실전 배치됐습니다. A-10 공격기는 본래 적의 탱크와 차량, 진지 등을 공습해 지상군을 지원하도록 근접 공중 지원용 전투기로 제작됐습니다. A-10 공격기는 중국의 J-11B 전투기 등 여러 경쟁 기종에 비하면 속도가 떨어지는 편입니다. VOA 세계뉴스 함재합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4월 29일 금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현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어제 오전에 이어 저녁 7시 26분 두 차례에 걸쳐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발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와 최근의 다른 시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We strongly condemn these and North Korea's other recent missile tests.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만약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김정은 체제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북서쪽부터 점차 흐려져 평안북도는 밤에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2도, 낮 최고기온은 12도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28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이달 들어 세 차례 실시된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는 모두 실패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28일 오전에 이어 오후 7시 26분께 강원도 원산 지역에서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이날 오후에 발사한 미사일은 공중에서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같은 날 오전 6시 30분쯤에도 원산 일대에서 무수단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한국합참은 오전에 발사된 미사일은 발사 직후 수초 만에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4월 들어서 3번 무수단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쐈습니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지난 15일에도 해 뜨는 시각에 맞춰 무수단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지만 발사체가 이동식 발사대를 벗어난 지 수초 만에 사라져 공중 폭발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당시 발사된 무수단 미사일은 수직 방향으로 제대로 자세를 잡고 솟구치기 전에 공중 폭발함으로써 엔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나름대로 실패 원인을 찾아내고 결함을 보완해 28일에 다시 발사에 나선 것으로 보이지만 모두 실패로 끝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거리가 3천에서 4천km로 태평양 괌에 있는 미군 기지까지 사정권에 두는 무수단 미사일이 세 번이나 발사에 실패하면서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성능이 여전히 불완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무수단 미사일이 북한이 개발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인 북극성과 같이 러시아제 미사일을 모방해 개발됐고 시험 발사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지난 2007년 실전 배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유엔에 공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와 최근의 다른 시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We strongly condemn these and North Korea's other recent missile tests, which violate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캐티 나이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8일 VOA와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이날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연이어 발사한 데 대해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하지 못하도록 명백히 금지한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보도를 알고 있다며 영내 동맹 동반국들과의 긴밀한 공조 아래 상황을 주시하고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도발은 기존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이행하겠다는 국제사회 결의를 더욱 굳건히 만들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도발적 행위들에 대한 책임을 북한에 물리려는 국제적 결의를 분명히 하기 위해 유엔에서 우려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을 방어하려는 미국의 의지는 철통 같다며 어떤 공격이나 도발로부터도 미국과 동맹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북한이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자제하고 대신 국제적 약속을 준수하는 구체적 조치를 취하는 데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만약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김정은 체제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의 7차 당대회를 앞두고 5차 핵실험이 임박한 정황이 감지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으로 국제사회로부터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고 대내적으로는 정권을 공고히 다지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국제사회는 절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다음 달 초 자신의 이란 방문 기간 중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국가안전보장회의가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챙기고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조로 지속적인 대비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 교류와 신뢰구축회의 시카 외교장관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 행위를 규탄하는 선언문이 채택됐습니다. 시카 회의 선언문에 북한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시아 교류와 신뢰구축회의 시카는 28일 중국 베이징 다오위타이에서 열린 외교장관 회의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잇따른 도발에 대해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는 경고가 포함된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아시아 교류와 신뢰구축회의 시카는 선언문에서 북한의 잇따른 도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이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아시아 교류와 신뢰구축회의 회원국들은 또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에 철저하고 충실한 이행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아시아 교류와 신뢰구축회의 시카의 선언문 채택에 앞서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다음 달 초 개최할 예정인 제7차 당대회에 맞춰 5차 핵실험을 실시할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며 아시아에 위치한 시카 회원국들이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의 발표 내용입니다.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하고 안보리 결의 2270호에 철저하고 충실한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며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포기할 것을 규정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아시아 교류와 신뢰구축회의 시카 선언문은 북핵과 미사일 등 북한 관련 내용이 처음으로 반영된 데다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도 비교적 분명하고 강경했다는 평가입니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외교무대인 아시아 교류와 신뢰구축회의 시카에서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나옴으로써 북한의 외교적 고립은 심화될 것으로 외교부 당국자는 전망했습니다. 한국 정부로서는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선다면 더욱 강력한 추가 제재를 위한 외교 전선을 넓혔다는 평가입니다. 아시아 교류와 신뢰구축회의 시카는 유럽 안보협력기구를 본보기로 아시아 지역 내 국가들의 상호 신뢰구축과 분쟁 예방을 목적으로 지난 1992년 카자흐스탄의 주도로 출범한 지역협의체입니다. 회원국은 한국을 포함해 중국과 러시아, 인도, 터키, 이란, 이라크 등 26개국이며 미국과 일본은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아시아 교류와 신뢰구축회의 시카 회원국들이 서방국들과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는 나라들이 많아 외교장관이 그동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중국은 한반도에 가까운 이웃으로 한반도에 전쟁과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어제 베이징 다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열린 제5차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 외교장관 회의 축사에서 그런 상황은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리의 대북결의를 전면적으로 완전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어 북핵 문제와 관련해
각국이 자제하면서 서로 자극하고 모순을 격화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며 한반도 문제를 조속히 대화와 협상의 궤도로 진입시켜 동북아시아의 장기적인 안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은 현재 대북 제재의 철저한 이행 이외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북한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고 미 국무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해외 북한 노동자들의 송금을 차단하고 불법 활동에 나서는 북한 외교관들의 추방을 모색한다는 것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은 28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각국에 권고하는 등 북한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Relentlessly building pressure on North Korea, working principally with our key allies Japan and Korea. We're working in various ways to cut off all the revenues going to the regime. For example, they have, as you know,
블링컨 부장관은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과 주로 협력해서 북한에 대해 집요한 압박을 가하고 북한 정권의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구체적으로 해외 북한 노동자의 북한 송금 차단에 나서고 있다며 세계 각국에 북한이 식당과 사업체를 세워 정권으로 돈이 흘러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사업체들을 찾아내 각국이 이 돈줄을 차단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위 북한 외교관이라는 자들이 불법 물품 조달뿐 아니라 불법 행위에도 가담하고 있다며 외교 업무를 보지 않는 북한 외교관들이 추방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이 밖에 북한에 대한 전방위 압박의 일환으로 북한의 7차 노동당 대회에 각국이 사절단을 보내지 않도록 하는 한편 국제 행사에 북한 측 대표를 초청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노력에 미국, 한국, 일본 삼각 공조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ecause the three of us working together on these issues are a very significant and powerful force. So we share the view that these countries are at the heart of everything we're doing. Those two alliances.
블링컨 부장관은 미 한일 세 나라가 이런 문제들에 함께 협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며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며 세 나라는 점점 더 협력을 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미한일이 북한의 인권 침해 문제도 집중 조명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특히 대북 제재 이행에 있어 중국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큰 역할을 한 뒤 북한으로부터 수출입을 금지하는 품목을 발표하고 당국자들이 구두로도 이행 의지를 밝힌 점은 긍정적인 점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이행 여부에 대한 확고한 결론을 내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집중적으로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법과 유엔 제재 결의가 결합되면 북한의 셈법을 바꾸는 데 매우 효과적인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대선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외정책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치겠다는 게 핵심 내용인데요. 북한에 대해서는 중국이 제어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후보는 27일 워싱턴에서 가진 외교정책 연설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America first will be the major and overriding theme of my administration.
트럼프 후보는 현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 정책이 완전하고 총체적인 지향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은 미국인의 이익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미국의 외교 정책이 과거보다 약화되고 혼란만 부추겼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후보는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이 방위비 분담을 늘리도록 하고 북한과 이란, 중국, 러시아, 이슬람 순위파 극단 세력인 ISIL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과 지속적인 핵능력 확장을 무기력하게 지켜만 봤다고 비판했습니다.
President Obama watches helplessly as North Korea increases its aggression and expands further and further with its nuclear reach.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이 북한을 억제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미중 무역 협상 강화를 거부한 채 중국이 오히려 미국인의 일자리와 재산을 공격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후보는 중국이 통제 불능의 북한을 억제하도록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과거 연설에서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 미국과의 무역을 어렵게 만들어 대북 압박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트럼프 후보는 또 이날 연설에서 미국 동맹국들이 방위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The countries we are defending must pay for the cost of this defense. And if not, the U.S. must be prepared to let these countries defend themselves. We have no choice.
동맹국들이 방위비를 분담하지 않으면 이들 국가들이 스스로 방어하도록 해야 하며 이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트럼프 후보는 이날 한국과 일본 등 국가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결국 방위비를 분담하지 않으면 이들 나라에서 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후보는 과거 한국과 일본이 재정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 한국과 일본에서 미군을 철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자체 핵무장도 용인할 뜻을 밝혔었습니다. 이런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 요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로 이어졌습니다.
They look at the United States as weak and forgiving and feel no obligation to honor their agreements with us.
나토 동맹국들이 미국을 약하고 용서하는 나라로만 보고 미국과 체결한 협정을 이행하겠다는 의무감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후보는 미국을 제외한 나토 28개 회원국 가운데 4개 나라만 국내 총생산 GDP의 2%를 방위비로 지출할 정도로 동맹들이 협정 이행과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강력한 정책을 구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중국은 힘을 존중하지만 미국은 중국이 경제적으로 미국을 유리하게 이용하도록 허용해 결국 중국의 존중을 잃었다는 겁니다. 트럼프 후보는 이런 미중 관계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이란과의 핵 합의에 반대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며 이스라엘과의 관계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이날 거의 전반에 걸쳐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하며 비전과 목적, 방향, 전략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트럼프 후보의 대외 정책에 동맹국들의 입장이나 동맹을 통해 미국이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는 배경을 무시해 오히려 미국의 국익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곤입니다.
미국은 북한 정권의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에 관여한 북한 관리들의 이름을 찾고 있다고 국무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또 북한의 외부 세계의 정보를 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톰 말리노스키 미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 담당 차관보는 인권 침해 범죄를 저지른 북한 관리들의 이름을 알아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말리노스키 차관보는 26일 인권 등을 주제로 열린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 내부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북한 인권 문제를 위해 미국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중간 관리들이나 수용소 간부, 보위부 요원 등이 그 대상이란 점을 확인하면서 그들이 누구인지, 이름이 무엇인지 외부에서 알고 있다는 점을 각인시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학대 행위에 가담했다면 언젠가 한반도에 변화가 찾아오는 날 오르고 싶지 않은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는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말리노스키 차관보는 정치범 수용소 내 처형 등에 연관된 관리 등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을 찾아내는 게 목표라면서 이들에게 미래에 책임 추궁이 있다는 점을 알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 관리들의 이름을 알아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한국 등 우방국들의 도움을 받아 이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말리노스키 차관보는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 내 정보 유입을 통한 변화 유도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라디오 방송과 새로운 방식 등 흥미롭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말린스키 차관보는 또 북한의 휴대폰 이용자가 300만 명이라고 지적하면서 주민들끼리는 물론 나라 밖 외부 사람들과도 놀라운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후임자 모집에 국제인권전문가 8명이 지원했습니다. 오는 6월 열리는 제32차 UN 인권이사회에서 최종 인선이 이뤄집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6월에 임기가 끝나는 마르주키 다루스만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후임자 모집에 8명이 지원했습니다.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26일까지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 결과 국제인권전문가 8명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들은 아시아와 유럽은 물론 남미와 아프리카 등 전 세계에서 지원했고 성별로는 남성 7명과 여성 1명입니다. 먼저 세르비아의 인권운동가인 소냐 비세르코 헬싱키위원회 창립자 겸 위원장은 여성으로는 유일하게 신청했습니다. 세르비코 위원장은 마이클 커비 전 위원장과 다루스만 특별보고관과 함께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강조하면서 이를 계기로 북한인권 문제에 큰 관심을 갖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데이비 슬린 초대 북한 주재 영국 대사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평양에 주재한 슬린 전 대사는 북한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유럽에서는 헝가리 국적의 리드 브로디 인권 변호사도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국 국적도 함께 갖고 있는 브로디 변호사는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고문 겸 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실베스터 마다팅 말레이시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인도의 비말 파텔 구자라트 국립대학 법과대학 교수가 신청했습니다. 남미에서는 칠레 카를로스 포르탈레스 전 제네바 주재 칠레 대표부 대사와 아르헨티나의 토머스 오야 퀸타나 전 UN 미얀마 인권 특별 보고관이 신청했습니다. 이 밖에 아프리카에서는 카메룬의 피에르 소부 전 UN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인권 전문가가 지원했습니다. UN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는 6월 13일부터 7월 1일까지 열리는 제32차 UN 인권 이사회에서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의 후임자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직은 2004년 UN 인권위원회 결의로 설치됐습니다. 임기는 1년으로 6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태국의 비티트 문타폰 특별보고관이 활동했고 2010년 8월에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반도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온 탈북자들에게 통일 한국의 주역이라는 적극적인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국방대학교 김병조 교수는 현재 남북한 주민 가운데 통일을 가장 염원하며 통일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곧 3만 명에 육박할 탈북자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교수는 제13회 북한 자유주간 행사로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 정권 붕괴 후 탈북자들의 역할 대토론회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말하고 한국에 온 탈북자들에게 통일 한국의 주역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년 말이면 이제는 탈북민 3만 명 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3만 명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면은 통일을 촉진하고 또한 통일 후의 통합 과정도 원만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 교수는 통일 과정에서 담당할 한국 내 탈북자들의 역할로 군사화된 북한 주민의 민간인화 추진과 북한 주민에 대한 민주주의 정치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대한 교육, 그리고 남북한 주민 간 갈등 예방 등을 꼽았습니다. 김 교수는 이어 북한 지역 외부에 있으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탈북자들이라면서 이들이 북한 주민에게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의 운명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탈북자들은 북한에 있는 가족과 친지, 친구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신뢰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교수는 아울러 한국 정부가 통일 과정에서 무엇보다 탈북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는 것을 넘어 통일 주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일본 대표로 행사에 참석한 동경 기독교대학 교수이자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구출을 위한 전국협의회 회장인 니시오카 스토무 교수 역시 통일의 주체에 북한 주민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니시오카 교수는 이를 위해 탈북자들이 북한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탈북 오신 분들이 선각자입니다. 북한 주민들 자유를 선택한 북한 주민들의 선각자입니다. 지금 북한 주민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억압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선각자들은 목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통일의 주체를 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시는 탈북자들이 북한 주민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온 그렉 스칼라튜 북한 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북한 주민들이며 이를 위해 바깥 세상의 정보 유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고위층의 부정부패와 북한 내부의 인권 실태 등을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 일가를 포함한 북한의 고위 간부들의 부정부패, 두 번째로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실태, 세 번째로는 북한 주민들에게 바깥 세계에 대해서 정보를 전달해야 하고 특히 대한민국에 대해서 그러한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의 독재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 모두가 알고 있고 유일한 해결책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 의해 통일이 되는 것이라며 그 순간을 위해 한국에 온 탈북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북한 자유연합 수잔 솔티 대표는 김정은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자유를 외치는 탈북자들의 목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때문에 북한의 추종 세력들이 원하는 건 탈북자들이 서로 분열하고 북한 자유화의 길을 잃는 것이라며 탈북자 사회가 서로 하나 되어 북한의 자유화를 위해 역할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올해도 세계 최악의 언론 탄압국으로 지목됐습니다. 미국의 국제인권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발표한 연례 보고서 내용을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는 27일 발표한 2016 세계 언론자유 보고서에서 북한의 언론자유가 전 세계 최악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 단체가 전 세계 199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언론자유 환경조사에서 총점 97점으로 조사 대상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언론 자유에 대한 각국의 법률적, 정치적, 경제적 환경을 100점 기준으로 환산해 100점에 가까울수록 언론 탄압이 심한 나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 단체가 1980년부터 발표하고 있는 전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매년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북한이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언론 환경을 가진 나라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국내 언론 매체들은 정권 선전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고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모든 보도는 심각한 제재 대상이며 외국의 방송을 듣거나 반체제 출판물을 보유하는 것은 반역죄로 간주돼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또 북한 당국은 정부의 비판적인 발언을 한 사람들을 체포하고 장마당에서 구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거나 시청한 북한 주민들은 체포를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북한 정권은 지난해 6월 평양 주재 외교관들에 대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주일위원장이나 정권의 비판적인 어떤 매체의 반입도 금지했다고 프리덤 하우스는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 동안 외국의 라디오 방송과 단체들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되는 뉴스와 정보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외국 방송을 듣는 북한 주민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밀반입된 해외 DVD는 외부 세계의 삶에 대한 중요한 정보 제공원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이 적극적으로 불법 매체에 대한 추적과 처벌에 나서고 있지만 유입되는 정보와 매체가 증가하고 이를 신고하려는 주민들의 의지도 약화되면서 당국의 단속이 줄어들기 시작했음을 시사하는 일부 보도들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비영리 인터넷 언론인 프로퍼블리카의 리처드 토펄 회장은 이날 프리덤하우스가 보고서 발표에 맞춰 가진 토론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정보를 탄압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race between repression and technology is winning. That doesn't mean repression doesn't have
정보 탄압과 기술 간의 경쟁에서 기술이 이기고 있다는 겁니다. 토펄 회장은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기술의 힘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프리덤하우스는 북한의 인터넷 접근이 여전히 당국의 승인을 받은 일부 고위 당국자들에게 국한되어 있다며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수의 과학자나 학생들에게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인터넷 접근이 허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반 주민들은 외국의 인터넷 사이트들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북한 내부 통신망에만 접근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북한에 이어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에리트리아와 쿠바, 벨라루스 등 9개국도 총점 90점 이상으로 최악 중 최악의 언론 탄압국으로 지목했습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 노르웨이가 9점으로 언론 자유가 가장 잘 보장되는 나라로 꼽혔고 벨기에와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이 각각 11점으로 공동 2위에 올랐습니다. 미국은 21점으로 28위에 올랐고 한국은 33점으로 66위에 그치면서 2011년 이후 6년째 부분적 언론 자유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176위, 베트남은 183위, 중국은 186위로 언론 자유가 없는 나라에 속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에서 노동이 가능한 인구 비중이 오는 2020년에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또 북한의 사망률도 점차 늘어나 오는 2050년에 1,000명당 12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전체 인구 가운데 노동 가능 인구의 비율이 4년 뒤인 2020년에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 노동 가능 인구의 수는 오는 2030년에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유엔 개발 계획 UNDP는 26일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인구 변화가 인간 개발에 미치는 영향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예측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이 속해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노동 가능 인구가 증가한다고 설명하고 해당 지역을 개발하는 데 이런 인구 구조 변화를 잘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과 2030년 사이 북한의 노동 가능 인구 규모는 5%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2030년과 2050년 사이에는 4%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편 북한의 중간 나이는 현재 35살이 채 안 됩니다. 중간 나이는 총 인구를 나이별로 세웠을 때 한 가운데에 있는 사람의 해당 나이를 뜻합니다. 한국의 중간 나이는 현재 40세입니다. 그 밖에 북한의 출산율은 현재 2명에 조금 못 미칩니다. 출산율과 관련해 UNDP 보고서는 2045년과 2050년 사이 출산율이 2010년과 2015년 사이보다 약 0.81명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 북한의 사망률은 2050년까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사망률이 잠시 줄어든 뒤 점점 올라가 인구 1,000명당 12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망률과 연관이 있는 노인 인구 비율도 북한에서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약 15%를 기록한 60세 이상 인구 비율이 오는 2050년에는 거의 25%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2050년에 40%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변화하는 인구 구조에 따른 권고사항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노동 가능 인구가 많은 나라는 일자리를 늘리고 여성에게 공정한 고용 기회를 주며 투자를 늘리라고 권고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젊은이들이 많은 나라에는 교육과 공중보건에 투자하고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나라에는 공정하고 효과적인 연금 제도를 마련하고 노령층의 일할 기회를 늘리라고 권고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옛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가 이번 주로 발생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 사고로 수많은 사람이 방사능 오염과 암으로 숨졌고 지금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영변 핵시설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사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6년 4월 26일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4호기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는 세계를 경악케 했습니다. 불길에 휩싸인 원자로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능 물질이 사방으로 누출되면서 수십 명이 현장에서 숨지고 30여만 명이 고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참여한 보고서는 방사능 피폭으로 인한 암 사망자만 4천 명으로 확인했고 국제환경감시단체인 그린피스는 후유증으로 20만 명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변 생태계는 거의 완전히 파괴됐고 발전소 반경 30km는 지금도 통제구역으로 외부와 철저히 차단돼 있습니다. 사고 원인을 조사한 전문가들은 체르노빌의 열악한 원자로 구조와 당국의 안전불감증이 엄청난 재앙을 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영변 원자로도 사고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비확산 정책교육센터의 핵전문가인 해니 스콜스키 소장은 27일 VOA에 영변 핵시설의 투명성 문제를 제기하며 시설 안전 여부를 가늠하기조차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They do not open their facilities to foreign visits. And so, you know, they lack the benefit.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외국인 원자력 전문가들의 방문을 허용해 안전 강화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 역시 이런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북한은 외부인의 핵시설 방문을 허용하지 않아 안전 여부를 알기 힘들다는 겁니다. 북한 핵시설의 구조적인 문제도 안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스콜스키 소장은 지적했습니다.
Their facilities have windows. Why? Well, they don't have constant electricity and lighting.
북한은 제철의 시설에 이례적으로 창문을 쓰고 있어 방사능 물질의 누출 위험이 높다는 겁니다. 스콜스키 소장에 따르면 다른 나라들은 방사능 누출 우려 때문에 제철의 시설에 창을 쓰지 않지만 북한은 전력 문제 등 여러 이유로 창을 쓰고 있습니다. 워싱턴 소재 과학국제연구소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은 과거 보고서에서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핵 제철의 시설의 벽도 안전하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핵연료 제철의 시설은 핵물질 누출을 막기 위해 두꺼운 콘크리트를 사용하는데 북한의 시설은 두께가 그다지 두꺼워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구조는 폭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방사능이 그대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 매우 위험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지난달 영변 원자로가 안전하지 않다는 또 다른 보고서를 발표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복수의 대북 소식 통해 확인한 결과 북한은 옛 소련의 IRT 원자로를 자체 중축해 재가동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 과정에서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이 과거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에 쓰던 IRT 원자로를 위험한 농축 우라늄, 특히 고농축 우라늄 생산에 사용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이 원자로를 핵무기 제조를 위한 삼중수소를 만드는 데 사용했을 수 있어 심각한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자체 원자로로 핵연료를 생산하려다 두 번이나 실패한 적이 있기 때문에 IRT 원자로로 삼중수소 제조를 시도하다 실패할 경우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전문가들은 밝혔습니다. IRT 원자로는 옛 소련이 1962년에 북한에 제공한 것으로 매우 낡았을 것으로 올브라이트 소장은 추정했습니다. IRT 원자로 외에 수명이 30년 이상 된 5메가와트 원자로 등 영변에 노후화된 핵시설들도 안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처장은 과거 VOA와의 인터뷰에서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는 이미 수십 년 전에 건설된 시설로 일반적인 안전장치조차 갖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is is a real concern because when we look at the 5 megawatt reactor, which might not be in the startup process.
북한이 일부 부품을 교체하더라도 국제적인 안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이노넨 전 차장은 안전장치를 제대로 갖춘 원자로 설계와 철저한 안전수칙에 따른 운영, 이를 확인하는 감독기구가 필요한데 북한에서는 이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영변 핵시설에서 일부 오염물질이 누출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미국 서부 스탠포드 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의 니칸센 객원연구원은 27일 VOA에 북한이 냉각탑 대신 강에서 끌어오는 냉각수를 사용한 뒤 강에 방류하고 있다면서 이 물질이 얼마나 안전한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Now the thing I'm always worried about was, you know, here's all this radioactivity and these rods, and you got to.
일반적으로 방류하는 냉각수엔 점검을 통해 유해 물질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계속 방류할 경우 주변 생태계와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줄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아마노 유키야 국제 원자력 기구 사무총장은 지난해 10월 영변 핵시설과 관련해 냉각수 방류와 시설로의 장비 이동, 원자로 가동 징후를 관찰하고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센 연구원은 지난 2014년 보고서에서 북한의 냉각수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면 화재가 발생해 사소한 문제로도 방사능이 외부에 누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강을 통한 냉각수 공급은 홍수 등으로 유실될 경우 냉각수 공급에 차질을 빚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군사 전문 매체인 IHS James Defense Weekly는 2년 전 영변 흑연 감속로의 수명이 다한 데다 폐쇄와 재가동을 반복해 화재 위험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었습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이 보도를 토대로 지난 2014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해관보 정상회의에서 영변 핵시설의 화재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영변에는 많은 핵시설이 집중되어 있는데 한 건물에서 화재가 나면 체르노빌보다 더 심각한 핵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영변의 핵시설이 체르노빌의 규모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해도 수백 킬로미터 밖에 한국이나 일본, 중국 등에 큰 영향을 주긴 힘들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개천과 안주를 중심으로 인근 북한 주민들은 방사능 피폭 등 상당한 타격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영변 핵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릴지 의문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옛 소련 당국도 체르노빌 사고 당시 36시간이 지나서야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영변 인근 주민들이 핵시설 사고 가능성에 대한 대피 훈련이나 방독면 등을 지급받았다는 소식도 아직까지 없습니다. 북한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영변 핵재앙 발언을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비난하면서도 핵시설 안전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보유한 구형 항공기를 체험하는 행사가 다음 달 평양에서 실시됩니다. 옛 소련 시절 제작된 항공기를 경험하려는 관광객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북한 전문 여행사가 북한 고려항공이 보유한 항공기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관광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런던에 본사를 둔 주최 여행사는 다음 달 6일부터 13일까지 평양과 벨라루스에서 옛 소련 시대에 제작된 항공기를 체험하는 행사를 엽니다. 희귀 항공기를 직접 타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항공 분야에 관심이 큰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다고 방송은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을 방문한 관광객들은 평양 순안공항에서 고려항공이 인류신 IL-62 기종과 IL-18, IL-76을 비롯해 안토노브의 AN-148, 투폴레프사의 TU-134 등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항공기 종류에 따라 다른데 IL-62와 IL-76은 250유로, 미화 280달러, IL-18과 안토노브 AN-148 기종은 각각 150유로, 미화 170달러입니다. 관광객들은 북한 외에 벨라루스에서도 비슷한 체험을 할 수 있지만 두 나라 중 한 곳만 선택할 수도 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주최 여행사는 다음 달 열리는 이 관광 상품의 신청자가 26일 현재 7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최 여행사를 운영하는 데이빗 탐슨 사장은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벨라루스 두 나라는 옛 소련 시대 항공기의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항공기의 열렬한 팬들에게 꼭 가봐야 할 곳으로 꼽힌다고 말했습니다. 또 노후화된 항공기의 안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고려항공은 뛰어난 안전 기록을 갖고 있고 빈틈없이 관리돼 왔다면서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항공 전문 사진가로 주최 여행사의 항공 체험 관광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는 샘 추이 씨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운항이 금지된 옛 소련의 마지막 항공기를 타볼 수 있는 흥미로운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북서쪽부터 점차 흐려져 평안북도는 밤에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2도, 낮 최고기온은 12도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는 오전에 대체로 맑거나 구름 조금 끼겠고 오후 들어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평양 최저 10도, 최고 24도, 남포 최저 10도에서 최고 22도, 신의주는 아침 최저 10도, 낮 최고 22도, 강계는 최저 4도, 최고 2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 역시 오전에 구름 조금 끼겠고 오후 들어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해주 최저 12도, 최고 24도, 개성 최저 9도, 최고 24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는 오전에는 대체로 맑겠고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함경북도는 역시 오전에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청진 최저기온은 8도, 최고 12도, 선봉 최저 9도, 최고 15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도 구름 많겠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내일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13도, 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21도 되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4월 29일 금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현진이었습니다. 이어서 VOA 세계의 뉴스가 방송됩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비정부기구 NGO들을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한 중국 정부의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28일 성명을 통해 시민사회의 영역을 더 축소시키고 미국과 중국 내 개인과 단체의 연락을 제한하게 되는 중국이 새 NGO 규제 법안에 대해 심히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활기찬 시민사회가 안정화와 번영의 초석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는 백악관은 중국 내 다양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지지해왔다면서 중국 정부가 인권운동가와 언론인, 사업체 전문가를 비롯한 시민사회를 만들어가는 조직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28일 해외 자선단체와 사업체, 학술기구 등을 통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해외 시민단체가 그들의 활동을 감시하는 중국 정부 기관들에 협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공안당국은 중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어떠한 활동도 취소하고 해외 단체 대표들을 소환하거나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이라크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27일 미국을 출발해 28일 이라크에 도착한 바이든 부통령은 바그다드에서 하이데르 알아바디 총리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실은 이번 방문에 대해 이라크의 단합과 수니파 이슬람 무장세력 ISIL 격퇴 노력을 격려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라크의 경제 안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이라크에는 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등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알 아바디 총리는 ISIL과 싸우는 이라크 병력을 바그다드로 이동시키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의 이라크 방문은 2011년 만에 처음으로 부통령실은 보안을 이유로 사전에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을 조속히 발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27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유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 토론회에 참석한 반 총장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을 비준하지 않은 8개 국가들이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은 핵실험 금지를 위해 20년 전에 결의한 것으로 현재까지 183개국 중 164개국이 비준을 마쳤지만 미국과 중국, 북한 등은 아직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반 총장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반 총장은 북한이 핵실험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고립됐고 이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과의 대화 노력은 필수적이고 효과적이라면서 지난해 핵 합의를 이룬 이란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리비아에서 원유를 불법 반출한 인도 화물선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리비아에 대한 제재를 감시하는 안보리 위원회는 27일 인도 선적 디스티아 아메야호가 리비아 반군 장악 지역에서 원유 반출을 금지하도록 규정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함에 따라 이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선박은 전날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리비아 북부 알바이다 항에서 원유를 싣고 말타로 향하는 길에 리비아 정부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보리위원회는 이 선박이 최근 불특정 대상에게 원유를 판매한 것으로 추정되며 선박의 이름을 카소스로 바꾼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 인도 선박은 오는 7월 26일까지 자산이 동결되고 금융거래가 중단됩니다. 흑해 연안 국가인 조지아가 우라늄을 판매하려던 조직원들을 체포했습니다. 조지아 검찰에 따르면 5명으로 구성된 이들 조직은 코블레트의 한 아파트에서 방사성 물질에 대한 판매를 시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1.65kg 분량의 우라늄 238과 우라늄 235를 팔려고 했다면서 이는 미화 300만 달러어치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우라늄 238은 핵무기 제조에 쓰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10년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함지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